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구원받기 이전에 사고방식 또 행동방식 이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함을 입을 때 비로소 구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는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과도 같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또 회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출애굽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 출애굽 이후의 세대가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종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그 옛 예굽의 방식을 벗어던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또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이 신명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책무, 법도,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우리말은 지킨다는 말로 다 통일했지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각기 다른 표현으로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지키다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가시와 같은 것으로 울타리를 친다 그 정도로 아주 주의 깊게 보존하고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지키다는 단어는 어떤 한 곳에 시선을 계속 두면서 예의주시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군사 경계선에서 보초를 서는 그런 군인의 모습을 연상시켜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그렇게 소중한 무언가를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취하는 사랑의 반응은 또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말씀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울타리까지 쳐가면서 가시도 쳐가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의 경향과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죠. 때문에 순종하는 첫 발걸음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요, 백성들을 향하여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하면서 6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을 쭉 열거해 주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을 넘어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을 다하여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위엄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교훈은 그냥 지식에서 머무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몸에 새겨주시는 그런 교훈을 말합니다. 또 그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위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3절과 4절에 홍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사건 잊을 수 있었을까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잊을 수 없는 한 기억을 가슴 한켠에 추억하고 있는 것과 그 사건을 통하여 교훈하신 그 교훈을 기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사건의 영향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 다 하나둘씩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역사에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 특징은 그 순간에 일어나고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들의 영향은 항상 지속되고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합력하여 어떤 곳을 지향하고 있고요. 바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는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지만 이곳에 이르기까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감격스러운 역사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불평이 가득한 그런 힘든 역사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랄 수 있는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동행하셨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장 22절에 보시면 하늘의 별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옛날 너희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너의 백성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창성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자리잡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반면 6절에는 조금 다른 성격의 기억을 말씀하시는데요.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의 배교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을 했고 그 권력을 어떻게든 차지해 보려고 일으켰던 쿠데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의 소유를 삼키셨던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표현하고자 했던 숨겨진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다단과 아비람 외에 아주 배교의 선두주자였던 또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 고라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갔다 표현할 정도로 고라가 배교의 앞장섰던 사실 주인공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대목에서 고라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제외합니다. 왜일까요?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그 배교의 길을 걸었던 고라가 심판을 당하 죽었지만 그 바로 다음 절에 의미심장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시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고라는 심판으로 죽었지만 그 고라의 자손들,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걸어갔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에 보시면 고라의 시라고 하는 아주 복되고 멋있는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의 시대에 찬양대로도 봉사하고 성전의 문지기로도 봉사를 하였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도 고라의 후손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끔찍했던 그때를 상기시켜줍니다. 반면에 고라, 반역자 고라의 이름을 이런 이유로 제외시켰을 때는 바로 백성들이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반대하고 반역했던 그런 자들의 끔찍한 삶,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강조해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크신 자비와 은혜를 약속하고 있구나. 백성들은 대번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백성들이 가장 궁금했을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먹고 사는 주제를 꺼내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모세는 앞으로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에 그 땅이 그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다. 특별히 농사법이 다르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의 농사법이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발로 물대기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지형은 옥토가 아주 끊임없이 펼쳐진 그런 넓은 평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물통에 물을 담아서 자기 발로 그 물을 일일이 논밭에 대야 되는 그런 다소 고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약속의 땅은 어떨까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약속의 땅은 발 농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법이 아니라 하늘 농사법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알아서 땅이 그 물을 흡수하고요, 알아서 그 논밭에 그 물을 전해주는 아주 편리한 땅입니다. 문제는 그 땅에 하늘에서 충분한 비가 공급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곳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정말 풍족하고 또 편한 땅이지만 비가 내리면 대책이 없는 땅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땅입니다. 특별히 그 땅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죠?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걸 말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전처럼 물을 발로 댈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열심히 발로 뛰어본들 인간의 노동이 전혀 의미가 없는 땅, 하나님의 은혜만 절실하게 바라야 하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이나 이후에나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대한민국 땅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삶으로 들어간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동안 효력이 있었던 인간의 노력일지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전혀 효력이 없는, 전에는 의미 있던 그 물통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땅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만을 바라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구원의 백성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땅, 그 땅의 정체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고 정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돌보아 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만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영혼에 참으로 안정감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 편에선 전혀 염려의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고요, 이보다 완전하고 이보다 쉬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편에서 그 길은 좀 두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일에도 만약의 경우를 떠올리면서 염려하기도 하고요,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서야 우리 마음속에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애굽의 노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옛날의 방식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삶, 그 삶을 살아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 불신앙적 시도가 모두 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교훈이 우리의 삶의 원리로 자리 잡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요,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삶에서는 이전의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또 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이전에 인간의 노력이 효과적이었던 그 노하우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적 시도가